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BOA 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이 단계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미 외교협회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에 대한 접근은 이전 두 개 행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었다고 전제한 뒤 이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전략적 인내를 거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전부를 위한 전부, 즉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단계적 접근법을 위해 외교적 관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서 이를 견인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그러한 외교에 관여하기 위한 의지와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회자의 질문에 설리번 보좌관은 올해는 테이블에 앉아서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재는 계속 이행하고 있다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은 계속해서 특정 역량을 시험하고 다른 형태의 도발은 자제하고 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우리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기본 사항들을 놓고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39개 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백악관 화상 브리핑에서 최소 39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이 변이에 감염된 환자는 75명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델타 변이가 미국 내에서 지배종이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 몇 주 내에 새로운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감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도 확인됐지만 보건 관계자들은 백신으로 인해 이들의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월렌스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렌스키 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백신 미접종 학생들이 학교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두 차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때 학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면 집에서 격리하지 않고 학교에 나와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 단체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 전 회장이 별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을 사임한 이즈카 전 회장은 오늘 83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다쿠치 야에코의 오빠인 이즈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회장직을 맡으면서 납치 피해자들의 귀환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회장직을 맡는 동안 7명의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조속히 귀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는 지난달부터 납치 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의 남동생 요코타 다쿠야가 회장직을 맡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로 코로나 사태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지역 보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 지 1년이 됐다고 언급한 뒤 1년 전 우리 모두는 지금쯤 백신을 통해 모두가 길고 어두운 대유행병 터널에서 벗어나길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함재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구촌에 몇 개의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약 4,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종교가요, 다 회중이 있고 회중을 위한 건물도 있고 그룹과 부족, 문화가 있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4분의 3은 세계 5대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를 믿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만큼 종교 분포를 보면 기독교 중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가톨릭 그리고 몰몬교 순입니다. 기독교 다음으로는 종교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 뒤를 잇는데요. 무신론자와 신을 믿지 않고 신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서로 비슷하고 그 뒤로 이슬람교와 힌두, 또 불교, 또 그 밖에 다른 종교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가요, 미국의 종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전히 개신교가 많긴 하지만 종교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성인의 수가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를 요약해드리면요, 조사 결과 성인의 10명 중 3명, 미국 성인의 29%가 신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런 답을 내놓은 사람의 수가요, 5년 전보다 6%포인트, 또 10년 전보다는 10%포인트 올랐습니다.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비율도 하향세인데요. 미국 내 성인 인구의 63%가 기독교인으로 조사됐는데, 그러니까 개신교, 가톨릭교, 마리성도교, 정교회 등 기독교인이 10년 전보다 12%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상관없이 사는 미국인들의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10년 전 2%에 머물던 무신론자 수는 4%로 올랐고, 자신을 불가지론자, 즉 신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다는 미국인은 10년 전보다 2%포인트 늘었습니다. 또 미국 성인의 5명 중 1명이 자신이 믿는 종교가 특별한 것은 없다고 답을 해서 이 역시 10년 전보다 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변화를 보인, 그러니까 주목되는 건요, 기독교도의 감소, 종교가 없는 사람의 증가라는 점인데요. 이런 변화에 대한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의 지난해 보도를 보니까요, 미국인의 영적인 삶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20년 전 평균보다 헌신적인 교인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교회 출석률은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읽는 비율은 20년 전과 비슷하다고 조사됐습니다. 무전교에 대한 또 다른 연구를 보니까요, 비영리단체 공공종교연구소가 지난 7월에 설문조사한 걸 보면 미국 내 무종교인이 약 15년 전부터 급속도로 증가했다가 최근 증가세가 꺾였다고 밝혔는데, 역시 퓨 리서치 결과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무교라고 답한 사람은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이었습니다. 자, 이런 종교적 지형 변화에 대한 원인은 따로 내놓진 않았지만요, 이런 추세라면 향후 종교가 미국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어려울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2월 세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미국의 기업인입니다. 페이팔의 전신이 된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 X.com, 또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창립했고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죠. 또 뉴스메이커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됐습니다. 타임즈는 13일 올해의 인물은 영향력의 지표라며 지구의 삶과 어쩌면 지구 바깥의 삶까지 머스크만큼 비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끌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죠. 블룸버그사의 억만장자 지표에 따르면 머스크는 2,606억 달러 순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고 부자로 꼽혔습니다. 특히 올해 테슬라 시장 가치는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여행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펜슨텔 타임 편집장은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일 뿐 아니라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풍부한 사례라면서 기술 거인 시대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구체화했고 사회의 가장 대담하고 파괴적인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타임은 별도의 프로필에서 희대의 사기꾼과 흥행의 천재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 19세기 사업가 P.T. 바넘,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등을 합쳐놓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인물로 머스크를 소개했습니다. 머스크의 올해 인물 선정 반응을 보면 부유세 지지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올해의 인물이 세금을 내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돈을 공짜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전했고요. 온라인 공간에서도 타임의 이번 선택은 완전한 망신이다. 최악의 인물을 선정했다. 창피하다는 반응이 올라왔다고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임스는 선정 기준은 옳고 그름을 떠난 영향력이라고 밝혔습니다. 6,6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은 온라인 공간에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는데요. 그의 가벼운 트윗에 가상화폐와 밈 주식, 즉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들이 출렁거렸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액션 플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월요일 미국 전역에 50만 개의 충전소를 건설하여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사용에 빠른 추적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메릴랜드에 있는 정부시설에서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 팀이 연방 건물 전체와 차량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발표는 국가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충전소를 승인하고 주에 50억 달러를 할당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1조 달러 인프라 법률의 일부입니다. 또 이 법은 농촌 지역과 불우한 지역 사회에 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보조금으로 25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동차 산업은 분명히 전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빠르게 전환하고 미국이 주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가 수백만 대의 전기 자동차, 트럭과 버스를 제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이 전기차 채택에 있어서 다른 주요 경제국보다 뒤처져 있다며 예를 들어 현재 플러그인 전기차 판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중국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무역에서 미국의 주요 경쟁자 중 하나입니다. 미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구매하는 모든 자동차의 전기차 점유율을 50%로 하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지만 빠르고 편리하며 안정적인 충전은 여전히 미비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전기차 소유자는 집에서 충전하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설명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지 물을 때 대답은 거의 항상 충전 위치와 방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전기차 충전 전략은 연방에너지 및 교통부서 간에 전기차 공동사무소를 설립하고 주에 대한 지침 및 표준을 발행합니다. 또 제조업체, 주 및 지방정부, 환경정의 및 민권단체, 부족 및 기타 단체와의 협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인들이 가솔린 가격의 급등에 대처하고 있을 때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초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미국의 전략 비축유에서 5천만 배럴의 기록적인 원유를 방출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안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에 관심을 두셨을까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은 영내 미사일 방어를 약화시키기 위한 역량 개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북한의 억지력과 또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 함께 들어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요. 최근에 탄도미사일 시험과 열병식은 북한이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를 피하기 위해 설계된 핵전투 능력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최근 진전은 요격 미사일 체계인 패트리엇과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영내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의 효과를 없애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역량 개발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진전은 사드의 레이더 범위에서 벗어난 해상 위치에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지상 기반 사드 미사일 방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드러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접근 방식은 군사적 역량을 보여주고 또 신빙성을 높이면서 북한의 억지와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위기 시 안정성과 긴장 고조 시 통제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특히 북한이 지난 3월 시험 발사한 북한반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은 북한의 소형 무기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인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는데요. 2019년 5월 시험 발사된 두 발의 KN-23 미사일은 전통적인 탄도미사일보다 지상에 훨씬 가깝게 날아가는 또 이례적인 비행 경로를 보였다는 겁니다. 또한 KN-23은 목표물에 최종 접근할 때 속도와 목표물에 대한 공격 각도를 높임으로써 지상 기반 요격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의 풀업 기동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북한의 무기들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진전이 그 북한이 고체 추진체와 또 위성 유도로 이동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시리즈와 같은 더 크고 강력한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또한 이런 진전은 그 발사체에서 높은 이동성과 발사 이전의 생존 가능성 그리고 더 큰 위력과 목표물에 대한 정밀도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의회 조사국은 북한이 정밀유도 전술무기의 성능을 확대하는 데 전념해왔다면서 새로 개발된 전술 탄도미사일인 KN-24와 KN-25는 한국과 한반도 미군 자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KN-24는 이동식 발사기와 고체 추진체, 상대적으로 큰 탑재 역량을 가진 전술 시스템으로 정밀타격을 위한 유도 시스템과 또 비행 중 기동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 KN-25는 로켓과 미사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지만요. 진전된 항공전자와 관성, 위성, 유도 시스템 덕분에 상당한 범위에 있는 정밀 목표물의 파괴력을 전달함으로써 전통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첫 소식 봤고요. 다음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을까요?
네, 다음은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제1한인북송사업 62주년을 맞아 북한 정부에 이들의 생사 확인과 또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는 기사입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유엔이 책임 규명을 촉구한 것을 환영하면서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북송 사업이 벌써 62주년을 맞았네요. 어떤 사안을 지적한 건가요?
현재까지 실종된 많은 북송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고요. 또 효율적인 수사를 시작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헤어진 가족 사이의 소통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진실, 진상규명의 권리는 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중요한 보호수단으로 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집단적 차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 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 개인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 일환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제1한인 북송사업을 납치와 강제실종으로 분류했었는데요. 유엔은 보고서에서 이 북한 지도부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1959년 12월 14일부터 1984년까지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 이 가운데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4일 북송사업 6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이 제일 한인북송사업에 대해 북한 정부의 책임규명을 요청한 건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 처음이라면서 이 부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제1교포들에게 북한의 경제적 풍요와 또 기회가 약속된 차별 없는 땅, 지상 낙원으로 선전했는데 북송자들은 북한 도착과 동시에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단체의 유안나 호산약 부국장은 북한 지도부가 북송사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북송사업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송사업이 노예화, 또 강제이주, 박해, 구금과 강제실종으로 이어졌던 만큼 이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이들에게 자행된 노예착취와 반인도적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정의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미국 재무부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과 중국, 미얀마 등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들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리영길 국방상, 중앙검찰소 등과 함께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 취업을 도운 중국 업체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제재 대상에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 취업 알선 업체도 포함됐다고요?
네,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회사 조선 426 아동영화 촬영소는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과 관련이 있는 중국의 목샘 카툰과 닉스 카툰 스튜디오, 또 이 회사 전 주주인 루 허정, 상하이 홍만 카툰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와 함께 러시아에서 이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돕기 위해 수백 건의 학생 비자를 발급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와 또 비자 발급을 승인한 이 대학의 드미트리 유리비치 수학 교무처장도 제재 대상에 지정됐습니다.
예.
오펙은 북한 국적자들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벌이 목적 등으로 종종 해외에서 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의 일하는 이들은 지속적 감시를 받고 또 강제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정권에 몰수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불법 노동을 위해 학생 비자와 관광 비자 등을 악용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오펙은 밝혔습니다.
네, 이번 재무부 결정에 대해서 전문가들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효과는 대체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일단 미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인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진단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이번 제재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창피를 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콤 전 분석관은 이번에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돕기 위해 수백 건의 학생 비자를 발급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와 또 비자 발급을 승인한 이 대학의 디미트리 유리비치 수하 교무처장도 제재 대상에 지정된 것 주목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명했다면서 러시아가 반발은 하겠지만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번 신규 제재는 미국에 있어서 인권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북한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구축해가기 위해서는 인권을 다룰 수밖에 없고 또 북한과 관련한 다른 사안에 대해 인권도 노력을 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설명입니다.
네, 독재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은 역내 미사일 방어를 약화시키기 위한 역량 개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회 조사국 보고서 내용, 또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제1한인북송사업 62주년을 맞아서 북한 정부의 이들의 생사 확인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는 기사입니다. 이어 미국 재무부가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과 중국, 미얀마 등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들의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는 소식, 또 이에 대한 전문가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영화 비평 원로 기자 캐리 리키 기자를 오종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영화상 오스카 시상식이 오는 주말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의 이야기인 미나리가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전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동부 유력 신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의 문화 담당 편집 부국장을 지내고 주요 방송의 영화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는 캐리 니키 기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I'm Carrie Rickey, a film critic emerita of the Philadelphia Inquirer and contributor to various publications on film and art subjects.
저는 캐리 리키입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서 영화 담당 기자로 오래 일했고요. 영화와 문화 관련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영화 전문 기자라는 직함이 붙은 지 40년이 훨씬 넘었네요.
영화 전문 기자의 일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루 종일 영화만 보시나요?
My job as a movie critic was not just limited to writing reviews of movies. I interviewed directors and actors. I wrote about trends.
영화 전문 기자 혹은 영화 평론가라고 해서 영화에 관한 평가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화제가 되는 배우들, 감독들을 만나고 인터뷰합니다. 독자들은 영화의 뒷얘기를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걸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할 일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서 그 답을 전달해야 해요. 때로는 제작진이 주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요. 영화계의 유행과 흐름도 파악해서 기사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과연 영화 전문 기자의 영역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게 제 업무입니다.
과연 영화 전문 기자의 영역이냐고 반문할 만한 부분 어떤 겁니까?
Sometimes technological trends, sometimes themes in movies that seem to pop up.
예를 들어 과학 기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술과 영화는 전혀 무관할 것 같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제가 처음 취재 일선에 나섰을 땐 35mm 필름의 영화를 담았어요. 그 필름을 커다란 원통에 넣어서 영화관마다 배급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시작할 때 배급 누구누구 하는 자막이 붙는 거예요. 지금은 배급할 필요 없이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전송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영화판이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아예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집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형 TV 화면을 통해 끊기지 않는 동영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잖아요. 기술이 영화를 얼마나 바꿔놨냐면 제 막내딸 아이는 영화가 필름에 담겨서 영화관마다 배급됐었다는 이야기를 전혀 이해 못해요. 당연히 넷플릭스를 틀면 나오고 아무거나 골라볼 수 있는 게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가 종합예술인 것처럼 기술 분야까지 취재하는 영화 전문 기자는 종합기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Occasionally there would be a national story involving films, like when President Clinton put pressure on the movie studios to limit the amount of smoking.
맞아요. 정치와 정책에 관한 기사를 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영화에 흡연 장면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문화계에 촉구한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 보호 목적이었죠. 하지만 업계는 반발했습니다. 창작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청소년 보호와 창작의 자유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첨예한 정치 쟁점이 됐어요. 여론도 크게 갈려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논쟁이 한창일 때 정치인들과 교육자, 보건 전문가, 사회운동가까지 인터뷰하느라 바빴습니다.
결국 영화상의 흡연 장면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Or to make any movies that had smoking rated R. So, you know.
흡연을 묘사한 영화는 대부분 R등급을 매기게 됐어요. 17세 이하 청소년은 보호자 없이 못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죠. 올해 오스카 시상식에 한인 이민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미나리가 작품상을 비롯한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영화 보셨나요?
Oh, I loved it. It's fantastic. Minari is just a wonderful American movie which happens to be about Korean immigrants to
봤죠. 정말 좋았습니다. 환상적인 작품이에요. 미나리는 정말 훌륭한 미국 영화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가족의 속 깊은 애환을 성공적으로 담아냈어요. 미국 사회가 이민 사회인데 미나리는 이민 생활의 본질을 꿰뚫은 명작이에요. 보통 미국 이민 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유롭고 풍족한 나라로 간다고 해서 근사하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익숙한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정말 어려우니까요. 미나리에서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작은 남자아이가 한국에서 온 할머니와 갈등을 빚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한테 자기 친구들 할머니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세대 차이에 더한 이민 가족만이 겪는 문화 차이, 이런 걸 제대로 묘사한 영화는 미나리가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만든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을 받았는데 이어서 올해는 미나리가 작품상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생충은 작품상을 포함해 오스카 4개 부문을 석권했잖아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주목받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think Korean cinema is one of the great national cinemas, and obviousl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hink so too. One of my daughters is sitting next to me right now, and she's a big fan of Korean movies, as am I.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영화의 작품성이 크게 높아졌고 세계적으로 애호가층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도 한국 영화의 광팬이에요. 친구들도 성향이 비슷합니다. 미국의 젊은 층이 이렇게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는 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오래 갈 것을 뜻해요. 저도 한국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Back in 1987, there were laws in place about fairness and objectivity.
지난 1987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언론에서 형평성의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각 매체가 부담 없고 제한 없이 색깔 있는 목소리를 내도록 자유를 더 증진하자는 목적이었죠. 그 뒤로 30여 년 동안 특정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 즉 옹호 저널리즘이 급속히 확대됐어요. 보수 쪽에서는 폭스뉴스가 대표적이고 진보 쪽에도 많은 매체가 있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가 지나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군요.
I have never been the subject of censorship. I've been very lucky in the United States. So I would say in my career it would be a 10.
네, 그 문제 외에는 저는 미국의 언론 자유도에 10점을 줄 수 있습니다. 40년이 훨씬 넘게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당국의 검열을 받거나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적이 없으니까요. 특정 세력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자유롭게 진실을 대중에 전하는 것, 이게 언론 자유의 본질이에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ve been really lucky that I grew up at a time where freedom of the press it was one of the most cherished American institution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언론 자유가 한없이 허용된 곳에 살고 있어서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성평등을 향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에 미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온 이 소중한 가치들을 북한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 계신 분이라도 함께 경험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캐리 리키 영화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35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허버트 후버는 1874년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의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대장장이였고요. 일거리를 찾아 여러 주를 계속 옮겨다녔습니다. 아버지는 허버트 후버가 6살이었을 때 심장마비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허버트 후버는 9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난 허버트 후보는 외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녔고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에 진학했죠. 허버트 후보의 외삼촌은 토지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부모를 잃은 허버트 후보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했고 수학에 대단한 능력을 보였어요. 스탠퍼드 대학 제1회 졸업생이 된 허버트 후보는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로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청년 허버트 후보는 광산 기술자로 취직했습니다. 그 뒤 몇 년 동안 허버트 후보는 외국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허버트 후보는 광산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1908년에 광산 자문회사를 세웠고 은광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죠. 광산 기술에 대해 책을 써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젊은 시절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는데요. 광산 기사와 기업가로 성공을 이루고 마흔쯤에는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고아 소년이 백만장자가 됐으니 허버트 후보는 자신의 가장 큰 꿈을 넘어 더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허버트 후보가 유럽에 머물며 사업가로 성공을 쌓아가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허버트 후보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당시 영국 주재 미국 대사가 허버트 후보에게 외국에 나와 있는 미국인이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외에 있던 많은 미국인이 런던에 모여서 미국으로 귀국할 방법을 찾고 있을 때 허버트 후보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미국인 여행자들이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허버트 후보는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로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전쟁으로 해상이 봉쇄돼서 식량을 들여올 수 없는 유럽 국가에 식량을 공급하는 일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일종의 대규모 국제 구호 활동을 펼쳤는데 어느새 허버트 후보는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로 유명해졌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난민구제위원회를 조직해서 매일 9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지원했고 벨기에인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일부 프랑스 사람들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 중에 이런 일을 해낸 인물로서 허버트 후보는 국제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미국 식량국을 새로 설립했는데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를 초대 식량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허버트 후버 식량국장, 식량 생산을 늘리면서 동시에 식량을 절약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허버트 후버는 유럽으로 파견돼 유럽 여러 나라의 전쟁 복구 노력을 돕고 굶주린 유럽인을 위해 식량 지원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허버트 후버는 이 사업도 훌륭하게 해내면서 유럽인과 미국인 모두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허버트 후버는 워런 하딩 대통령 행정부에 합류해 상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상무장관 시절 허버트 후버는 노동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요. 기업인들에게 하루 12시간인 철강업계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상무장관 시절 미국 수로와 운항 개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후보 상무장관은 미국 상품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했고 수출을 늘리고 생산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여러 나라의 전쟁 복구와 식량 지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허버트 후보는 미국의 상무장관 직무 역시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1925년 행정부를 떠나면서 공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미시시피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다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1927년 4월 미국 남부 미시시피강 유역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전해 여름부터 비가 많이 내려서 이미 강물이 상당히 불어난 상태였는데 결국 미시시피주 그린빌 인근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 홍수로 7개 주에서 250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될 만큼 피해가 컸는데요. 이때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재난구호 활동을 지휘한 사람이 허버트 후보였습니다. 켈빈 쿨리지 당시 대통령이 홍수로 집을 잃은 수재민들을 돕는 일을 허버트 후보에게 맡겼는데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인들에게 기부금을 호소하고 수재민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북서부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윌리엄 김 씨의 마지막 이야기, 고향 땅 바라보니 만나보시죠.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북동부 펜실베니아에 이어 뉴욕으로 이주한 윌리엄 김 씨. 밤낮 쉴 새 없이 일했던 윌리엄 씨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아 삶의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윌리엄 씨는 잠시 쉬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고향 땅은 아니지만 고향과 가장 가까운 곳, 한국을 찾게 됩니다.
정말 뉴욕에서 힘들다가 한국에 가니까 너무도 한쪽으로 고향 가까이로 가니까 다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3일째 된 날 내가 38점 일대 가고 싶다 해서 평일각이라는 데 가봤어요.
탈북 후 중국과 캄보디아를 거쳐 건너온 태평양을 되돌아 그리운 고향을 마주한 한국에서 윌리엄 씨는 북녘 땅을 바라봤습니다.
북한 땅이 맞은편에 보이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전에 북한에서 꽃에 비치면서 북한을 방황할 때 국경 일대죠. 황해도 군촌부터 저 강원도 쪽에 있잖아요. 그쪽을 떠돌이하면서 다 모더목으로 다니던 그 생각이 푹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미국에서 사기당하고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잖아요. 돈 뺏겨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몸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했다고 솔직히 속으로 많이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까스로 추스리게 되는데요.
옛날 같으면은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미국 생활에 정말 그냥 고향을 잊고 많이 살았나 보다 하고 거기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결심을 했죠. 나는 내 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살 수 있다.
미국으로 돌아온 윌리엄 씨는 또다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냥 이 뉴욕이라는 데는 이제는 내가 더 일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일자리를 찾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고 뭐고 다 정리하고 그게 시애틀에 캄보디아 미국 대사관에 같이 있던 그 형님이 여기 와서 사셔요. 와이프랑 아이들이랑.
네.
그래서 이 형님이 있는 곳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하니까 형님이 오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행 삼아 한번 구경을 가보자 하고 왔는데
이미 마음이 떠난 뉴욕을 접고 시애틀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날씨도 너무 좋고 누구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또 시작을 하자 하고 그 형님 따라다니면서 한 열흘 동안을 전기 수리하는 거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잘 살다가 고생이라는 걸 하지 않고 오다가 나니까 나한테 계속 이 멋에 박히는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고 미국에 왔으면 얼마나 너가 제대로 못 살았으면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애틀에 거주하던 탈북민 지인의 권유가 있었지만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에 다시 홀로 서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서 열흘 만에 내가 집을 얻고 룸메이트로 나왔습니다. 하우스에. 그래서 방 한 칸씩 빌려주는 그런 집들에 와서 나와서 일자리를 찾는데 딜리버리하면서 마켓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얼마 주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일할 수 있는 것만 찾다 해가지고.
미연방 센서스국은 워싱턴주 한인 인구를 총 8만 9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한인 인구가 많은 도시인 만큼 윌리엄 씨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렵지 않게 찾게 됩니다. 2017년 봄,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윌리엄 김 씨.
내가 이제부터 다시 빈 땅에서 빈터에서 시작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시간당 11불 50점 받으면서요. 6일 동안 일하면서 마켓에서 마켓에 물건이 없는 물건을 다 정리해서 그로서리 파트에 물건 세일업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딜리버리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윌리엄 씨는 한인 식료품점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배달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정말 회사에서 매니저님이나 전문인이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켓이라는 거는 한국 마켓이었는데 주인은 중국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중국 사장이 파견한 중국 친구도 있었는데 제하고 친하게 된 거예요. 제가 중국말은 잘 못해도 그래도 중국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딜리버리하면서 중국 손님들을 제가 맡아서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한 푼 모았어요. 진짜 이제는 운행도 다 정말 제대로 돈을 싸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내가 아무리 빈터됐더라고 그래도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면은 이 땅에서는 죽진 않겠구나 한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니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절로 좋아졌고 좋아진 관계 덕에 뜻밖의 도움도 받게 되는데요. 북한을 떠난 지 10년 만에 가족 소식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네,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국경이 하고 가깝지 않으니까 가족들하고 미국에서도 가끔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가족들하고 연락하고 돈도 보내주고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 어려서부터 암으로 많이 아프셨는데 그냥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제가 2018년도에 가족들 소식을 알아본다고 중국에를 나가게 됐습니다. 예, 중국에 나갈 때 거기에 중국 마켓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지금 중국 길림 장춘에 나갔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나이도 같기 때문에 그 친구 도움으로 연변 일대나 저쪽 장백현, 압록강 일대까지 다 돌면서 가족 소식을 찾는데 많이 고생했습니다.
중국인 동료의 도움으로 중국 땅을 밟게 된 윌리엄 씨. 북중 국경을 찾아갑니다.
미국에서 돈 한 10,000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가족을 찾느라고 국경에서 많이 걸고 북한에서 건너오는 밀수꾼들하고 연락해서 가족들을 찾으려고 애를 너무 썼는데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족 찾는 거 이번에는 안 되겠다. 포기하자라는 마음은 어떻게 먹게 되신 거예요?
우선 브로커들한테 돈을 줘서 내보내고 하면은 전화로 들어오는 얘기가 다 성의가 없고 이 사람이 자기가 진실하게 사주려고 하는 노력이 없구나 한 전화를 받아보면 그렇게 마음이 안겨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내 가족을 찾을 때가 아니구나 하고 국경에 가니까 내가 중국에 세 번을 건너오면서 진짜 건너올 때 그 2000년도, 2004년도 그때 이 국경 모습이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국경 앞에 마주쳤는데 눈물이 너무너무 슬프게 나더라고요. 죽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땅 앞에 국경에 왔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윌리엄 씨는 한 많은 땅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2021년 끝자락에 어떤 마무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남은 12월 의미 있고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